지난번에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지 나눴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리신 연약한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마주하신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 대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며 실패했던 그 시험을, 그리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시험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그 시험 앞에 서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덧입혀지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렇듯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것을 완전한 승리로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번이 이 시험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어서 3절과 5절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들어간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못했어요. 실패했죠. 이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친히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바로 이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새로운 출애굽, 아니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주도 아래, 성령의 이끄심 아래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마주하셨던 그 사탄의 그 시험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향해 한 번씩 던져지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험들의 정체를 좀 밝힘으로써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의 악한 계략을 이 시간에 빛 가운데 좀 드러내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속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것 없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그 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짧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감히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야? 라는 생각으로 좀 의아해 본 적 없으세요? 아니 갑자기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는 야 돌을 떡이 되게 해봐. 그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만한 이런 시험이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아예 그럴 능력이 없죠. 돌을 어떻게 우리가 떡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다이어트를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할 때면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옆에서 왜 치킨이나 라면을 끓이면서 나를 시험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먹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먹는 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학생 때 저도 이제 룸쉐어를 해봤어요. 한 형제분과 이제 방을 같이 쉐어해서 썼어요. 이제 돈도 같이 반반씩 내서 시장도 같이 봤어요. 과일 주스를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보는 앞에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주스를 마시는데 컵에 따르지도 않고 그냥 그 채로 벌컥벌컥벌컥벌컥 한 번에 반 이상을 마시는 거예요. 같이 돈 주고 샀는데 그걸 보는데 야 네가 정말 목이 많이 말랐구나 아니 더 먹지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시험에 들 것 같았어요. 먹는 걸로 시험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의 지금 시험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예수님과 사탄의 이 대립은 온 우주가 주목하고 있는 우주적인 대결이라고 말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인류를 그 사탄의 수하에서부터 구해내시려는 새 아담,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반대편에는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파멸로 몰고 가려는 그리고 사로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주적인 대결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탄이 그냥 단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좀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으니까 자기 앞에서 그냥 잔재주 한번 부려보게 함으로써 아, 봤지 너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부려보았다 라는 정도의 우월감을 지금 가지려고 사탄이 이 시험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서 사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감히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마귀가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바꿔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밑줄 쳐 있죠? 이런 말입니다.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렇게 줄이고 배고픈데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니?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 처한 그 배고픔의 상황, 빵이 없어 줄인 그 상황과 결핍에 주목하게 하면서 야, 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분 맞아? 아니 아들이 이렇게 줄여서 죽기 직전인데 그렇다면 광야로까지 내몰아서 지금 너한테 뭘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야? 정말 이상한 분 아니니? 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분이 선한 아버지라고? 정말? 그냥 그 아버지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너에게 있는 능력을 써서 네 앞에 스스로 있는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네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하면 되잖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 라고 사탄이 그 줄인 예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그 도전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걸려 넘어뜨리게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는 첫 마디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모든 만든 것들을 다 보여서 자랑만 하면서 정작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 스크루지처럼 굉장히 나쁜 하나님처럼 보도록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뱀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지금 구경만 하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었다 그래.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말 싫지 않냐? 라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자극하고 바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겨냥하는 그 유혹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사탄의 유일하고 아주 정돈된 목표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말의 토시 하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쁘게 읽고 해석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예요. 40일간 예수님이 주리셨던 것처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도 결핍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아픔의 때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주목해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면서 너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거 맞아? 어쩜 너한테 이렇게 가혹하셔? 너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셔? 아, 네가 뭘 잘못했구나. 너를 미워하시는 거야. 너 혼자 착각하지 마.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어.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안타깝지만 아담도 하와도 다 넘어갔어요. 과거의 그 이스라엘도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출애굽의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조금 결핍, 어려움, 배고픔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말을 내뱉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결핍과 고난 앞에서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설득되어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의 속임은 계속 앉아서 들어줄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 나에게 빵과 떡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현재적으로 나에게 지금 빵과 떡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빵과 떡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거나 그것만으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빵과 떡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절대적 기준인 것도 아니에요. 빵과 떡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불신한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빵과 떡이 있든 없든 내 상황이 지금 평안하든 아니든 나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앞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이 이 밤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결핍,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마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한번 넘어서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풍성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원하시고 그리고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당장의 결핍 때문에 그러므로 당장 나에게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는 그 빵과 떡 문제로 울고 웃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4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사탄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권위와 영광을 자기가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권위와 영광은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 영광과 권위를 받지만 하나님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또 똑같은 수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잘하고 계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면 더 낫겠다라는 이 굉장히 나쁜 악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인기, 돈, 쾌락,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죄이고 악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경은 그런데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들은 오히려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감, 행복감이야말로 사실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한다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쁨과 행복을 결코 줄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사사건건 막고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이 밤에 분별하셔야 해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권위와 영광,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 몰고 가는, 파멸로 몰고 가는 사망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영광, 하나님이 없는 그 위엄을 노렸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얻은 줄 알았지만 사탄은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밤에 구해야 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누가복음 4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분 앞에 나는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위엄과 영광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삶은 결국 사탄과 다를 바 없는 저주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실상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만족케 하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져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를 정말 위로하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으로부터만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배워오신 분이 있다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놓을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 기쁨의 자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한번 가보세요. 사탄이 속이는 그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해 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세 번째로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높은 대로 성전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는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에서 사탄은 또다시 첫 번째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지금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주객을 뒤집어 엎고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 지금 사탄의 본질적인 이 시험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죄짓기 직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다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야, 왜 하나님이 정해야 돼?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 거야? 너 그렇게 답답한 애야?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왜 굳이 하려고 하냐? 네가 그냥 좋잖아? 네가 좋으면 그게 선이야. 네가 싫지? 그럼 그게 악이야. 왜 하나님 말을 따라 살려고 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한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속임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중심이 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깨어진 세상은 다 여기서부터 그 질서가 주객이 완전히 망가진 데서부터 온 비극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질서를 우리가 뒤집어 엎어서 지금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는 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베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추락하여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너가 좋아? 너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대로 해. 그게 옳은 거야. 너가 싫어? 그럼 하지 마. 누가 너한테 이게 옳고 나쁘다는 걸 정하는 거야? 너가 기준이야. 너가 중심이야. 사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하고 있어요. 성전 높은 데로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리래요. 만약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가 바닥에 떨어져 온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지기 전에 너를 당연히 지켜주지 않겠어? 라고 겉으로 볼 때는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교묘하게 이 질문 속에서 주객을 전도시켜버린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방식, 그 방법 그냥 다 세팅해놓고 다 정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대에, 내가 정한 시험대에 올려놓고서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 자리에 서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돼서 어떠한 일의 방식, 어떠한 일의 방법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때 다 정해놓고서 내가 정한 그 틀 안으로 하나님을 객으로 불러놓고 내가 짠 틀과 판에 맞춰서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신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손하고 악한 태도를 사탄이 그들 안에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할 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단지 내가 짜놓은 틀에 따라서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태도, 내가 정한 방식과 내가 정한 계획들은 전혀 굽힐 생각 없고 하나님마저도 내 틀 안에 끼워 넣으려는 그것이 바로 악한 태도인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에서 번번이 다 완패한 사탄이 그러나 그냥 가지 않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이렇게 패배하고도 또 찾아오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아내도 틈타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가룟 유다 안에 완전히 차고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사탄이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시험 당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시험하고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사탄은 계속하여 대적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해요. 그냥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데 자며 졸고 있다? 시험에 깨어 있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 계속 듣고 가시겠어요? 사탄의 속임에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기를 중단하셔야 해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 덤벼오는 그 우는 사자처럼 그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오는 그 사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배고프고 주린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사탄의 기습 공격을 당해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우주적 대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만든 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기선제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게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가시며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뛰시며 계속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바라보며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더라고요.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사탄의 이 거짓된 계략을 주님께서 오늘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진리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지금 나에게 빵과 떡이 없더라도 그 주님 굳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